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제가 이 장례를 치룰 때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성도라는 말의 실체가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문을 할 때 대부분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한가 아니면 또 나와 어떤 가족 관계인가 이런 것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맥이나 친밀함을 따지지 않고 성도라는 이름 하나만 이렇게 내걸어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조문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 성도라는 이 말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저도 처음 경험했는데요. 이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납골 땅을 저는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아담하고 작지만 그 문중에서 관리하는 납골 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그걸 보면서 납골 땅을 세우는 이유는 대체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후손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의 선조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 당신들이 어떤 선조를 두었는지를 뿌리를 알게 하지요. 그런 점에서 이 납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 또 후대 사람들에게는 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그 뿌리를 찾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눈으로 보면 죽음에 있어서 성도라는 이 정체성, 그리고 죽고 난 뒤에 그 유골을 모시는 납골 땅을 통해서도 모두가 다 우리가 누구이며 또 내가 누구와 관계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어딘가 에어컨이 아마 온도로 에어컨으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주셔야 합니다. 예, 그런 눈으로 보면 여러분 죽음이든 무엇이든 다 이 정체성의 문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체성을 잘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를 읽다 보면 내 조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는가도 또 알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여기 보시면 다윗은,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조상들은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다윗보다도 한참 거의 한 500년 이상 뒤에 사람들이 쓴 책인데 1차 독자들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였는데 지금 우리의 삶을 보니까 이 세상에 사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도 없습니다. 조상도 그들은 다 흩어져 있고 나라도 무너졌고 성전도 없고 제사드릴 공간도 없고 모두가 흩어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역대기를 알고 있는 대로 역대기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그 재물을 모으고 하는 모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었고 스룹바벨과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였는데 이 첫 번째 성전도 무너졌고 이들은 100년 전에 선배들이 와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것도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 성전을 두 번씩이나 건축하고 다 무너지면 세 번째 건축하자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여러분 똑같은 일을 두 번쯤 반복해서 실패하고 나면 다시는 나는 이런 일을 안 한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형편에 속해 있는 거죠. 이전에 100년 전에 세웠던 두 번째 성전도 다 무너지고 자신들은 제사 드릴 곳도 없는 형편에 처해 있죠. 그런데도 이 역대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고 우리가 지금 페르시아의 노예로 살고 끌려와서 종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으로 연결되어 있고 여전히 다윗처럼 다윗이 맺었던 그 언약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라고 이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성전을 두 번이나 했던 그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 두 번째 성전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첫 번째 솔로몬이 건축했던 성전보다 너무 초라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마치 이렇다고 비유를 들을 수 있는데 영락교회 다니다가 다드림교회 와서 보는 순간 아 이게 교회인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이런 생각.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은 그 성전도 없고 제사도 드려지지 않고 민족도 다 흩어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신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여전히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당신들이 흩어져서 다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라는 거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이 다윗처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희망을 깨울 수 있는 그 삶의 희망 없음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왠가 하면 예배는 우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하였으며 나의 선조는 누구이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인생이 떠돌이처럼 그리고 그림자처럼 먼지처럼 누군가 이제 그만 회사 나오세요 라고 말하면 쉽게 사라질 존재로 우리 자신을 여기지만 놀랍게도 이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소망이 없이 먼지처럼 살고 있어도 놀랍게도 당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다윗의 표현대로 한다면 당신이 먼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왕관을 쓰고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런 말들을 들으면 야 정신승리하라는 소리로 들리네 그럴지 모르겠어요. 정신승리 아니요 성경은 정신승리하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정신승리가 아니라 약속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의 또 자신의 후손들이 아니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입을 빌려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희망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림자도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놀랍게도 이 약속을 붙들 때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는 다윗의 입을 빌려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의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얘기해 보시면 다윗은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의 용어들을 위대하심과 권능과 승리와 위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분명히 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주권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모든 권세는 다 주님이 머리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다윗은 그가 내가 전쟁을 잘해서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12절에 보면 부와 권세와 모든 만물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12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빼기도 하신다라고 높고 낮음, 건강함과 약함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는 모든 허물을 다 감춰주고는 다윗, 네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14절에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음이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역대기의 제1저자는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성전도 없습니다. 그들이 있는 것은 회당밖에 없습니다. 회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모여서 예배하지만 성전에서 그런 짐승을 바치듯이 하는 그런 제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하였습니까? 주께로 말미암아 주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은 그것이 전쟁이든지 자신의 부위든지 건강이든지 능력이든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리고 내가 드리고 내가 나누는 모든 것에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16절에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여기 다윗은 그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재물도 모으고 목재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다 했는데 이 모든 것들 또한 다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저축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웃었는데요. 저축한다는 게 참 어렵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시간이 지나서 나도 저축을 해봐야겠다 하고 저축을 하니까 어떤 현상이 저한테 일어나는가 하면 이번 달에 원하는 만큼의 저축을 했어요. 뭐 2, 30만 원을 모았어요. 그런데 다음 달에 10만 원밖에 못 모으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좀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나는 지난달보다 적게 모았지만 이제는 못 모으던 삶이었는데 10만 원이라도 모았으면 기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삶을 막 힐난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못 살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지? 여러분, 혹시 뭘 쌓아둔다는 것이 돈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못 모으면 어떡하나 혹시 근심도 함께 쌓아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참 희한합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주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데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의 기쁨이 사라질 때 보면 전부 다 내가 한 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정말 내가 드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 것이라고 할 때 그때 여러분 기쁨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나의 주신 것이라는 이것이 내 삶에 명료해지면 호흡하는 것도 뭐 숨이 좀 차긴 하지만 그것도 즐겁고요. 또 내게 뭘 드리든지 이곳에 와서 몸이 드리는 이것만 해도 참 기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아프든 어떻든 사람들은요 예배드리러 올 때 너무 지나치게 설교 자체만 가지고 너무 많은 점수를 매기고 설교 하나가 마치 모든 기쁨을 다 주거나 빼앗거나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설교는 되게 중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게 많잖아요. 주일날 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 짧은 두세 시간 이것 말고 평일날 여러분 눈 떠서 하루 잠들 때 잠드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수많은 것들을 다 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다가 이곳에 와서 오직 설교 한번 딸랑 들으면서 이걸로 모든 기쁨을 다 퉁치려고 하니까 설교자가 힘든 거예요. 설교는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예배 드리러 올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의무감만 충만해가지고 여러분 뭐 여기 오는 것만이 꼭 예배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이곳에 들어올 때 이미 내 삶 속에서 주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찬양도 성도의 만남도 또 함께 드리는 예배하러는 아이들을 봐도 우리 얼마나 기쁨이 많겠습니까? 자꾸만 하나님이 내 생활 가운데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안 주신 것처럼 모자라는 것만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들어오다 보면 내게는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는 두 마음이 다 있잖아요. 두 마음이. 제가 요즘 이 자녀들이 커가면 나는 더 자유할 줄 알았는데 커가는 만큼 고통도 어마어마하게 커진다는 것을 새롭게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이야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는 순간이 많습니까? 아휴 짐이다 짐 힘들다 어떡하냐 이런 말들은 안 해도 여러분 아이들을 볼 때에 이런 생각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다 이게 너무 생각이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자녀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에요. 저 멀리 있는 큰딸이 저한테 그랬어요. 아빠 나는 시집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래 네 삶을 네가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자기 혼자 책임질 수 있대요. 그래서 너 지금이라도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봐라. 그러면 단번에 보호자를 찾는데 너의 보호자는 아빠다. 병원에서 어떤 동의서든 다 아빠가 사인하지 않으면 너 치료도 제때 못해. 아빠가 네 보호자야. 그러니까 아빠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하거든 랑 제발 네 남편을 찾아가라. 그래야 내가 졸업할 수 있다. 그랬더니 애가 말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참 애들이 생각이 짧아요. 그죠? 짧아요.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데 자녀들을 기를 때도 내가 보호자가 아니고 자녀들이 내게 준 선물이고 내가 이 사람, 이 자녀들을 양육자인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좀 여유가 생겨요. 자녀들을 다 내가 책임질 것처럼 하면 여유가 없어서 늘 예민해지고 아이들과 싸우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인생의 보호자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다윗은 이 고백을 하는데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이 고백을 가지고 와서 흩어진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지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헌금과 헌물을 자발적으로 넉넉하게 드렸다. 이 역대기를 읽을 때 주의할 것은 이거예요. 1장부터 29장 역대상은 그렇게 29장이 있는데 이 헌물 이야기가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29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역대기 저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비전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체성으로 족보를 먼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 이야기가 가장 900명의 사람들이 언급이 됩니다. 900명의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너희 조상은 아담이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지 네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다윗은 그다음부터 뭘 하는가 하면 지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특별히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또 곡간을 맡을 사람, 노래할 사람들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세워요. 그 이야기가 적어도 역대상의 8장이나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쓰이는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아직 성전 건축 자체는 역대하에 솔로몬이 하게 될 터인데 성전 건축보다 더 중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 율법을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들이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자꾸만 겉모양을 먼저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형식 다 필요하죠. 건물은 일종의 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에서 일할 사람들, 예배할 사람들이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웠지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죠. 아마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역대기를 설교한다면 오늘 이 본문쯤 오면 읽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지 제격이거든요. 저도 발표를 할까요? 그래야지 이게 딱 아구가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우리도 또 목사님이 또 저러시면 어떡하나 막 긴장할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제게 그런 마음을 전혀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아, 건물보다도 사람이 준비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에 내가 우리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터인데 그때 준비될 예물을 비록 내가 건축하지 못하여도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원하여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니 힘을 다하여 적당하게 대충 드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3절에는 보시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으로.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어서 왕이 쓸 수 있는 모든 국가의 돈을 다 써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까지 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보탰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성전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이 자신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 재산까지도 드리기를 아주 기뻐하였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본문의 5절부터 시작되는 6절, 7절까지 보시면 저기 나오는 그 드린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금 3천 달란트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금 3천 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하면 근 102톤입니다. 102톤. 야, 정말 102톤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은 7천 달란트 했는데 이건 238톤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양들. 다윗은 자기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 수량의 금과 은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5절에 이렇게 묻지요.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자기 자신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왕인 그가 누가 나처럼 손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리겠느냐 물었더니만 6절 보실까요? 이렇게 6절의 말씀을 응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상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여기에 가문의 지도자들,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 또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 모두가 다 즐거이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드린 그 양이 7절에 보니까 금만 5천 달란트예요. 5천 달란트. 170톤입니다. 170톤. 금 170톤. 와,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은 만 달란트 240톤. 철만 10만 달란트 2,400톤. 이거 다 어디다 쌓아놨을까요? 그죠?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보통 보면 선지자들은 왕을 비판하고 지도자들을 비판해요. 가난한 사람들의 신 한 켤레도 빼앗아 가지고 착복하고 착취하고 탈세하는 이 나쁜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선지자들은 왕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 욕하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역대기에는 보면 왕과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려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이신 분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교사들, 리더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자꾸만 일하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를 드리도록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지 자기 자신은 안 드리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참 그거 정말 본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서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 공동체는 이렇게 왕과 지도자들이 함께 다 하나님 앞에 너그럽게 자원하여 드렸더니만 9절에 이 역대기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놀랍게도 이 헌물 드리는 걸 통하여 온 공동체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즐거워하는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된 것이죠. 다윗 자신도 기쁘게 드렸고 관리자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가 다 마음에 부끄럼 없이 액수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온전하게 다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건축은 그 건물보다도 먼저 다윗은 이 역대기 상에서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지금 성전이 다 무너졌다니까요. 제사 드릴 곳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없어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이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형제 자매가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아무리 곳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기뻐하는 종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는 다 성전 건축보다도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이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1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아시는 대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셨고 율법을 보내셔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쭉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12장부터는 너희에게 교리를 설명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예배, 예배. 예배인데 예배의 핵심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드릴 수 있고요. 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오면 이 두 가지는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몸이 와 있어도 누군가는 돈이 없어서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당신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 할 일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는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이 마비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무너지고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교리를 설명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몸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몸을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말 이곳에 오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헌신이고 이것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역대기를 통하여서 역대기 저자는 다윗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몸이 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난 뒤에 재물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얼마나 기쁘게 드렸는가 하면 21절에 보니까요. 읽은 이 구절에 드린 짐승의 숫자가 나오는데 수송아지가 1,000마리이고 순양이 1,000마리고 어린 양이 1,000마리인데요. 제사의 방식은 이스라엘은 무려 5개의 제사 방식이 있잖아요. 번제라든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가 있는데 전부 다 번제예요. 번제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 3,000마리의 짐승이 타는 걸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짐승이 드려지면 뭐 뒷다리든 가슴이든 이게 제사장의 몫이 있고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함께 먹는 음식을 남겼어요. 그래서 번제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먹을 것을 남기지 않는 자세 얼마나 기꺼이 즐겁게 드렸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드린다는 가시적인 표현을 번제로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믿지 않는데 배우자를 쫓아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이미 와 계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믿든 안 믿든 와서 듣고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오기 싫어서 싸움도 하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을 기쁘게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너는 왜 예배드리는 태도가 그러냐? 안 믿는데 따로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아니 여러분 정말 믿는 분들이 먼저 자신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다 주보를 가장 적게 발간을 하고 복사를 하고 다 핸드폰으로 주보가 올라가고 또 예배드리러 와서 함께 핸드폰으로 순서지를 다 보실 테인데 정말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 핸드폰에 예배드리는 것 이외에 다른 일들에 손이 안 가기를 바랍니다. 참 순간순간 얼마나 쉽게 옮겨갑니까? 그러니까 몸을 드리라고 하는데 몸을 다 쪼가리를 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부분을 받으신다면 뇌는 하나님 앞에 가 있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예배가 되지 않잖아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심, 전인격, 온전한 마음. 다시 말씀드리죠.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거, 헌금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 자신입니다. 돈 한 푼 안 내도 됩니다, 여러분. 내일 형편이 되고 믿음이 되면 하지 그걸 눈치로 헌금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들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여기에 정말 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하였는데 제1번 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몸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는 감사의 빛 빚갚기 헌금 이렇게 하였습니다. 감사로 하나님에게 빚갚자 하는 그런 말인데요. 다윗은 이런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는지 2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람을 준비하고 예물을 성전 건축을 위한 그런 재료들을 준비하고 난 뒤에 너무 기뻤습니다. 17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바울은 다윗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다윗이 주일날 예배하러 나올 때 11주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 건축하는 일에 자신의 큰 마음을 드리고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자칫 이런 걸 읽다 보면 의무감으로 느낄 때가 많아요.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고 드리는 거 참 여러분 의무감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강요하는 것, 신앙을 강요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에서부터 잘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자원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헌금 문제에 가면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 없이 억지로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보셔야 되는가 하면 내 인생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자원하는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벌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아꼈고 막 이런 거 하면요 막 걱정이 더 많아지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는 액수와 상관없이 드리는 것이 마음의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삽니다 라는 생각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드리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11조만 드려도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규정을 가지고 이 정도 드리고 이런 것에 훨씬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드릴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즘은 헌금을 드리면 전부 다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에 끊습니다. 저는 이 기부금이라고 하는 말과 헌금이라고 하는 말에 아주 미묘한 차이를 느낼 때가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국가에서 제도를 통해서 적어도 이웃과 좀 삶을 나누자,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하는 것을 권장하기 위함이 그 속에 담겨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헌금한 것은 이중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기부금 영수증을 끊으면 환급을 해드립니다 하여서 우리가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적인 제도는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제도를 이용하다가 혹시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혹시 오해가 생기거나 문제가 일어나지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부금 영수증은 1차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 돈은 내가 번 돈이고 내 소유입니다. 그게 여러분 기본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헌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11조를 드리는 것은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이 아주 미묘한 이 소유권의 이전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가? 일어났다면 그게 기부금으로 나오든 헌금으로 나오든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에 대한 이전이 없다면 그것은 기부금으로 남을 수도 있고 헌금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부금 영수증 그래도 돌려받잖아요. 그래도 그러나 헌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헌금은 보상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국가에서 우리의 삶을 존중해서 우리가 낸 돈의 일부를 환불해 주는 거지만 전혀 교회는 누군가 헌금했다고 해서 나중에 내가 지금까지 한 헌금 다 돌려주세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돌려준 적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전적인 자기 고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요즘 특별히 청년들이 헌금하는 것을 잘 배우지 않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 여러분 집에서 헌금하는 거 거의 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헌금하는 걸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에 너희들이 누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가르치는 데서부터 헌금 생활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아이들이 전부 다 내 돈이라고만 말합니다. 내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내 거라고만 말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본문의 22절에 보시면요.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헌금이 드려지는 아주 놀라운 특징인데요. 헌금은 우리 모두를 다 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한 자리로 초대합니다. 서로 마주보고 앉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푸는 것, 베푼다는 말과 나눈다는 말들을 요 뉘앙스가 단어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베푼다는 말을 할 때는 대체로 가진 사람,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네가 나보다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돈은 줄 수 있어. 그러나 너하고 나하고 친구는 될 수 없어 이겁니다. 그런데 나눈다는 말 속에는 놀랍게도 베품도 포함하지만 동시에 식탁에 같이 앉는 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베품은 수직적인 관계라고 한다면 나눔은 여러분 수평적인 관계로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같은 자리에서 같이 먹고 마십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베품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맺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람은 성도의 무리에 스스로 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셔서 당신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없이도 베품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높이는 일입니다. 나와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나와 동등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누리는 것 이것입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설교보다도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교회 와서 함께 그런 형제 자매들과 식탁의 교제를 누리면서 이 감사를 서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3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임원밖에 드릴 것 없어 임원 바칩니다. 이 아이작 왓츠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작 왓츠는 키가 150cm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 사람을 뽑았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코도 크고 코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자주 친구들이 놀렸던 말이 너 벌레만도 못해. 넌 벌레야. 이 말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작 왓츠는 어릴 때 그 상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에게 불려도 만도 못하다고 하던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가 알고 난 뒤에 이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그는 자기는 벌레만도 못하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을 바칩니다 라고 말하는 다른 말로 하면 마르바든이라고 하는 유명한 돌아가신 여성 신학자는 평생 많은 질병 속에서 살았는데 그는 예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허비하는 것.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너무 여러분 예배 12시 15분 전에 끝나야 되는데 내가 1시까지 어디 가야 되는데 이런 계획 좀 세우지 말고 오세요. 좀 뒤에 한 2시간 좀 여유 있게 저도 시간 좀 허비 좀 해보자고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아니 짧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설교 안 할 때도 있고요. 뭔가 하면 주일날 오실 때에 좀 하나님과 시간 허비하고 성도들과 시간 허비하러 교회 좀 오시라고요. 그렇게 똑똑하고 계획이 많고 인생을 자기가 마치 모든 계획을 다 세워서 살아가는 것처럼 제발 그러지 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날만큼 우리를 여유롭게 하셨으면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빚을 갚는 감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성도들과 시간 죽이는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허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요 교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